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케르버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군과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원유를 제한하거나 항공과 해상교통 규제를 늘리고 정권 고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전했습니다. 또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관련국들의 자제와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경제 문제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고 양자 관계 개선, 발전과 지역의 평화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매우 위험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꼭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북한의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최후 통첩을 거부한 가운데 사우디 정부는 카타르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등 일부 아랍 나라는 이란과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에는 외교관계 단절과 교통항로 봉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카타르 내 터키 군기지와 카타르의 본부가 있는 알자지라 방송 폐쇄 등 13개의 요구 조건이 담긴 최후 통첩을 최근 카타르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교부 장관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카타르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적절한 시기에 국제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재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술에서 민간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국제인도지휘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민간인 수만 명이 현재 건물 잔해 안에 갇혀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영양결핍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파편과 폭발에 다치고 화상을 입은 사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많은 모술 주민이 장기간 계속된 전투에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술에는 ISIL 잔당 약 300명이 남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름이 되면 겨울을 그리워하고 겨울이 되면 한여름 더위가 그리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는 이 눈 내리는 겨울이 그리울 법도 한데요. 그런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산악지역에 지난 겨울에 내린 눈이 아직도 녹지 않아서 이 스키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한여름 속에 겨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반바지나 민소매 상의를 입고 스키를 즐기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보통 5, 6월까지도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스키를 즐기는 곳이기는 한데요.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스키장이 열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5년에 8월 13일까지 스키장을 연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요. 올해에도 아직 많은 양의 눈이 쌓여 있어서 그 즈음까지 스키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여름 속의 겨울, 이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7월 7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8도, 신의주 23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에서 27도, 함흥 20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9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가스 브룩스의 노래입니다. The Dance, 당신과 춤추던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oking back on the memory of the dance we shared the stars above for a moment all the world was right and how could I have known that you'd ever say goodbye and now I'm glad I didn't know the way it all would end the way it all would go Missed the pain, but I'd have had to miss the dance. Holding you, I held everything for a moment. Wasn't I the king? But if I'd Hey, who's to say? You know I might have changed it all. And now I'm glad I didn't know the way it all would end, the way it all would go. Our lives are better left to chance. I could have missed the pain. I'd have had t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 일정을 폴란드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한국 신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 가상공간 보안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UN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해외 순방에 나섰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에 대한 폴란드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미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과 세계 안보에서 폴란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의 비용 분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을 약속한 나토 합의를 이 회원국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비판해온 가운데 폴란드가 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토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28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폴란드와 함께 영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5개 나라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유럽과 세계 안보에 이 폴란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가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전에 적극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군은 이라크에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도와서 현지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있고요. 또 이 ISIL을 상대로 한 정찰 임무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폴란드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에 뭐라고 답했는지요?
이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진지하게 사고하고 배려해주고 있다면서 오히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 사이에 이 대서양 공동 안보와 에너지 분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 에너지 대부분을 이 러시아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 정세가 변하면 에너지 수급에 크게 차질을 빚곤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폴란드 현지에서 이 동유럽 12개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이 LNG의 동유럽 수출 계획에 대해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각국을 잇는 천연가스관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 공급 시설을 확대하는 계획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폴란드에 이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시작한 상태인데요. 이 게리콘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폴란드 방문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로 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동유럽 수출 교두보 확보를 꼽았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 후에 있었던 회견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하는 자리를 비롯해서 이 기자들과 만나는 기회에서 질문을 받지 않아왔기 때문에 오늘 폴란드 바르샤바 회견에서 그동안 벌어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나쁜 행동을 했다면서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해 러시아 정보당국이 해킹, 불법 전산망 침입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일을 러시아가 저지른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에 개입한 세력은 러시아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다른 세력일 수도 있다. 누가 진실을 알겠나라면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이동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앞두고 이 민감한 의제가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주요 미국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현재 바르샤바 크라신스키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신스키 광장은 1944년 이 나치 독일 치하에서 무장 봉기했던 폴란드인 20만 명이 학살당한 이 바르샤바 봉기 기념비가 있는 곳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방 사회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를 비롯한 폴란드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 곧바로 독일로 이동해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G20 현장에서는 주요 참가국의 지도자들과 별도로 만날 예정이죠?
네, 이 G20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최국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했군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독일 베를린 시내 호텔에서 첫 만남을 통해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두 나라 관계를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수습 과정에서 이 중국 기업인 상하이 셀비지가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 인양을 주도해서 큰 역할을 했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셀비지를 직접 독려해 준 것으로 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국 국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문 대통령의 이런 감사 표시에 대해서 시 주석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에 집필했던 자서전 운명에서 장강, 후랑, 추천랑, 한 시대의 세 사람이 옛사람을 대체한다는 뜻인데요. 이 중국 명언을 인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중국 국민은 이제 낯설지 않다고 역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한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공헌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손잡고 앞으로 전진해서 중한 관계가 조속히 안정적으로 본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최근 어려웠는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좀 개선해보자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한국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로 이 한국 기업과 문화산업 등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이 설명했는데요. 한국의 새 정부는 이 사드 배치와 운용을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역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의제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다면서 시 주석에게 협조를 구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한국 신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대화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유엔이 각국의 사이버 보안 상태를 조사한 관련 보고서를 내놨군요.
네,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 전기통신 연합 ITU가 수요일 세계 사이버 안전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버 안전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싱가포르가 뽑혔습니다. 이 ITU는 각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사이버 보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세계 사이버 안전 지수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의 법적 체계와 기술 제반 시설, 그리고 교육과 연구 능력, 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등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의 순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전 세계 195 나라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2위를 차지했고요. 이에서 말레이시아와 오만, 에스토니아, 모리셔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13위였고요. 인도가 25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바티칸이 이번 조사에서 이 186위를 차지했고요. 이 적도 기니라는 작은 나라는 이 사이버 안보 지수가 0점으로 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혹시 북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요?
네, 최근 전 세계 랜섬웨어 해킹 사건의 배후 가운데 하나로 의심받은 북한은 52위로 이 국가 경제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첫 보고서에서 한국은 독일, 일본, 인도 등과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었고요. 북한이 당시에 0점을 받아서 최하위권에 속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조사 순위를 보니까 의외로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 순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을 제외하고 높은 순위에 오른 나라들의 대부분이 경제 규모가 작거나 현재 발전 중인 나라들인데요. 이 보고서는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사이버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안보 체계에는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각국 정부는 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유권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백악관 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주가 점점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위원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에서 최근 환경오염이 적은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 생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료는 여전히 화석연료라는 미 환경정보국의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 내 여러 도시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추세지만 반대로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최저임금이 내려가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22개 주가 백악관에 유권자 자료를 넘기기를 거부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각 주에 문의해서 집계한 데 따르면 44개 주와 워싱턴 DC 이렇게 45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백악관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넘기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의 온전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데 필요하다면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는데요. 이 위원회가 각주 정부에 유권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소속 정당, 사회 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그리고 2006년 이후 선거 기록과 전과 기록 여부 등을 요구했죠.
예, 이 선거 관련 자문위원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끌고 있는데요. 위원회 측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총무장관은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짜 뉴스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코박 부위원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까지 유권자 정보 제출을 거부한 주는 14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20개 주가 요청에 따르겠다고 했고 또 16개 주는 어떤 정보를 제출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해왔다는 겁니다.
네, 자, 위원회가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위원회 측은 지난 수요일 28일에 이 미국 50개 주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선거 제도의 취약성을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는 것이 그 주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 수백만 명이 부정투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 CNN 방송은 44개의 주가 거부했다고 했는데 코박 부위원장은 14개의 주뿐이라고 했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 다른 매체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AP통신이 조사한 데 따르면 현재까지 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를 모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코박 부위원장이 총무장관으로 있는 캔자스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26개 주가 일부 정보는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를 주정부가 이렇게 자료 제출을 좀 꺼리는 이유는 뭔가요?
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법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세금이 지나치게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위원회가 유권자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흑인이나 중남미계 등 소수계 유권자의 투표를 힘들게 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소수계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만 반대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 공화당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역시 자료 제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면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일반 투표에서는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수백만 명, 적게는 30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부정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의 이름이 유권자 명단에서 미처 빠지지 못한 경우는 간혹 나왔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가 지난해 미국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이 화석 연료의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10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태양력과 풍력 발전 등 이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 활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대체 에너지는 공해를 적게 유발한다고 해서 청정 에너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청정 에너지 비율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나왔나요?
네, 지난해 미국 에너지 소비의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1930년대 이전에는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가 적었었고 또 이 생물 연료라고 하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로 이 목재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 10년 사이 태양력과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급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석유 대체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에탄올과 같은 액체 생물 연료의 소비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재생 에너지 소비는 늘고 있는 반면에 화석 연료 소비는 10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화석 연료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걸까요?
네, 이 화석 연료 중에서는 석탄 소비가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석탄 소비 비율은 9%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앞서 2015년에는 14%가 떨어졌었는데 그에 이어서 이번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미국 내 석탄 소비는 40% 가까이 감소한 건데요. 지난 20년간 석탄 소비의 이 90% 이상이 전력 생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화석 연료 가운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 석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석유는 이 수송 연료를 비롯해서 일반 가정과 사업체, 제조업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데요. 미국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석탄과 달리 석유 소비는 지난 4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주요 화석 연료 가운데 하나죠. 천연가스는 어떤가요?
네, 천연가스 소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년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 천연가스보다 석탄 소비가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전력 공급을 위주로 이 천연가스 사용이 늘면서 작년에는 천연가스 이용률이 석탄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화석 연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대기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오염이 적게 되거나 오염 물질을 전혀 생성하지 않는 이 태양력이나 풍력 에너지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 정보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주로 이 새로운 전기 생산 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24기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기로 하는 등 여러 도시와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최저임금을 내리는 곳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시인데요. 현재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미주리주 표준인 7달러 70센트로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주의회가 이 각 도시나 군이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에릭 그라이튼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다음 달 28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되게 됩니다.
네, 이 미주리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네, 그라이튼스 주지사는 민간 분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인트 루이스시가 통과시킨 최저임금 인상안은 두 가지 면에서 실패라고 지적했는데요. 일자리를 죽이고 또 주민들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라이튼스 주지사는 공정한 임금을 지지한다면서도 세인트루이스시의 조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시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인데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이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맞춰서 시간당 7달러 70센트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미주리주 다른 지역과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는 지난 2015년에 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현재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이 또 내년 1월부터는 11달러로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사업체 운영자들과 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이 도시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고용주 측은 임금 수준은 정부에서 정할 일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임금 문제는 고용주 측과 또 노동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이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금도 오르고 또 식재비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까지 계속 오르게 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실제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운영 시간을 줄이는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CBS 방송이 인터뷰한 데 따르면 한 노동자는 이 최저임금이 인상됐던 덕분에 한 달에 약 400달러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또 이를 소비하고 있으니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 7달러 70센트로 최저임금이 내려가면 다시 쪼들리게 생겼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3만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세인트루이스시는 이제 최저임금이 내려가게 됐습니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쪽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카고와 애리조나주의 플래그스태프, 또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이 지난 7월 1일을 기해서 최저임금을 올렸거나 곧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엊그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축하 행사가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미국 독립에 크게 기여한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건국 선조들 가운데 이 대통령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과학자, 사업가, 음악가, 교육자, 정치인,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우선은 미국 독립에 기여한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프랭클린은 정계에서 활동한 건 1770년대 약 30년간인데요.
네.
이때에는 미국이 독립을 추진하고 영국과의 전쟁을 하던 때죠. 프랭클린은 펜실베니아 주 대표로 제2차 대륙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 대륙회의라고 하면 이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였죠.
그렇죠. 이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데요. 프랭클린은 여기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5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네, 이 선언서를 토마스 제퍼슨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죠. 이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된 인물이 바로 이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네.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은 문장을 고치고 또 선언서 최종안을 만드는데 크게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랬군요. 이 프랑스와의 외교 교섭도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1776년에 프랑스 주재 대사로 갔습니다. 그때 파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조약이야말로 독립전쟁, 즉 미국과 영국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낸 그런 조약이죠. 이 프랑스가 미국의 병력과 자금을 지원해서 미국 독립에 큰 힘이 됐었죠.
네.
이 독립전쟁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승리한 뒤에 영국과의 협상을 할 때도 미국 대표로 참석을 해서요. 이 13개 식민지를 하나의 주권 국가로 승인하는 조약을 맺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200여 년 동안 미국의 기본법이 된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 학교라고는 겨우 2년밖에 다닌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 1월에 미국 동북부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가난한 청교도 조수아 프랭클린의 17자녀 중에 15번째 아이였습니다.
네, 자 형제가 무척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 생모는 8남매를 낳았는데 아들로서는 프랭클린이 막내였죠.
예.
이 프랭클린은 집이 가난해서 정규 학교에는 8살 때부터 2년간 읽기, 쓰기, 산수를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터득한 방대한 지식은 책이나 경험을 통한 독학이었죠.
예, 자 독학으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난해서 집안일을 돕지 않을 수는 없었겠군요.
처음에는 아버지 일을 돕다가 12살 때에는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5년간 여기서 일을 했는데요. 이 동안에 인쇄 기술을 많이 익혔고요.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글 쓰는 데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네. 나중에는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인 필라델피아로 갔는데 이때도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네. 이 실업자가 된 프랭클린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한때는 거지처럼 떠돌던 끝에 한 인쇄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빠른 시일 안에 인쇄 기술을 많이 늘립니다. 1728년에는 자신의 인쇄소를 차리고요. 펜실베니아의 지폐 인쇄권을 확보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네. 프랭클린은 이런 인쇄업에 그치지 않고 이제 신문 발행에 뛰어들게 되죠.
네. 1729년에는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신문을 발행했는데요. 이 신문은 당시 미국 정치인들이 매우 즐겨 읽는 인기 있는 신문이 됐죠.
네.
프랭클린은 신문에 만화를 넣고요. 또 도서관에서 의무적으로 신문을 구입하도록 한 최초의 신문 발행인이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프랭클린의 창의성이 나타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서 이 프랭클린이 점차 사회 운동에도 발을 들여놓게 됐죠.
이 1727년에는 미국 최초의 공공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죽 앞치마 클럽, 좀 말이 이상한데요. 클럽을 결성을 합니다.
네. 자,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 도덕과 정치, 철학 등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요. 또 회원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럽이었습니다. 1744년에는 아메리카 철학협회라는 것도 결성을 합니다.
네.
또 1751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를 세웠죠.
네. 이 오늘날 펜실베니아 대학, 이 하버드나 예일 이런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 그룹인 아이비리그 10개 대학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공립도서관을 처음으로 만든 것도 바로 이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체국장으로도 꽤 오래 일을 했다고요.
네. 이 1737년부터 16년간이니까요. 꽤 여러 해를 일을 했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프랭클린은 자연과학 쪽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2세 때부터는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고 과학을 탐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 역학이라든지 기상학 등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죠. 특히 전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예, 이 전기를 증명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던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 전기 연구를 계속하던 프랭클린은 번개도 전기의 일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증명을 해야 되겠는데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752년에 천둥과 번개가 치던 어느 날 이 커다란 연에다가 열쇠를 매달아서요. 쇠붙이죠. 열쇠를 네. 매달아서 하늘에 띄웠습니다. 구름에서 전하를 이끌어낸 실험을 해본 거죠. 자,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 줄을 통해서 전류가 내려와서 초인종을 울린 거죠.
네.
이로써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한 최초의 과학자가 된 거죠.
네. 자, 프랭클린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피뢰침을 발명했죠.
미국의 과학 전문 미디어인 디스커버리의 뉴스에 따르면요, 지구상에는 초당 100개의 번개가 지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번개가 떨어지는 건데요.
네.
이 프랭클린의 피뢰침은 지금 세계 곳곳의 빌딩이나 높은 구조물에 설치돼서요, 이 전기를 땅속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프랭클린은 이 피뢰침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발명품을 많이 내놨다면서요.
예. 이 1740년대 초에 기존의 난로보다도 열 효율을 높인 일명 프랭클린 난로라는 것을 발명합니다. 그런데 효용성이 높아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난로입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다중 초점 안경, 이것도 이제 프랭클린의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죠. 또 유리잔으로 연주하는 악기 하모니카도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이 유리잔 하모니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떤 것인가요?
이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요, 유리잔 윗부분을 둥그런 데를 이렇게 문지르면
예,
찡하는 소리가 나죠.
네.
이 그 원리를 악기로 발전시킨 건데요. 이 오목한 유리 그릇 여러 개를 책상 위에 가로로 쭉 연결해 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페달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페달을 밟으면 유리 그릇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때 젖은 손가락으로 유리를 이곳저곳을 만지면 각기 다른 소리가 나게 되죠. 여러 가지 화음도 낼 수가 있는 그런 악기죠.
네, 그런가 하면 이 프랭클린은 당시로서 꽤 오래 장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90년 4월 17일에 필라델피아에서 타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뜨고 난 후에 자서전이 나옵니다. 이 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이 나중에 발간이 되는데요.
네.
이 자서전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나간 작품입니다. 미국 산문 문학의 정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에게 널리 읽히는 저서로 알려져 있죠.
예. 자, 철학이든 문학이든 또는 과학이든 어디서나 실용을 강조했던 프랭클린은 삶을 마감한 후에도 가장 미국적인 인물 또는 미국인들이 가장 닮고 싶은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독립에 크게 기여한 정치인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ll thumbs, all thumb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I can't seem to tie these ribbons together.
Sure, let me help you.
Thanks. I'm all thumbs, as you se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묻습니다. Hey,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I can't seem to tie these ribbons together. 나 좀 도와줄래? 리본을 묶지 못하겠어서 말이야. 그러자 제가 답하는데요. Sure, let me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도 Thanks, I'm all thumbs as you see. 아유, 고마워. 보다시피 난 이런 일에 정말 서툴러.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ll thumb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I can't seem to tie these ribbons together.
Sure, let me help you.
Thanks. I'm all thumbs, as you see.
'Today's expression is all, A-L-L, all thumbs, T-H-U-M-B-S, thumbs, all thumbs. If you are all thumbs, you are very clumsy and awkward, especially with the hands. 오늘의 표현은 all thumbs입니다. Thumb은 영어로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이죠. 모든 손가락이 엄지처럼 뭉툭하다면 섬세한 일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all thumbs라는 표현은 손재주가 없다, 솜씨가 서투르다 또는 엉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리본을 묶는데 서툴러서 제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일에 정말 서툴다고 했는데요. 영어로 I'm all thumbs. I'm all thumbs as you see. 라는 표현을 썼죠.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Oh, poor Jake can't tie his necktie at all. He's all thumbs. 는 가엽게도 제이크는 넥타이를 전혀 못 맨다. 그는 손재주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Do not ever have Tommy handle the glass vase. He's all thumbs. 라고 하면 절대로 타미에게 유리꽃병을 만지게 하면 안 돼. 하는 일이 서툴거든.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ll thumbs.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I can't seem to tie these ribbons together.
Sure, let me help you.
Thanks. I'm all thumbs, as you see.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you are all thumbs, you are very clumsy and awkward, especially with the hands. 손재주가 없다, 솜씨가 서투르다, 또는 엉성하다. All thumbs, all thumb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Kirby의 Loved by You, 당신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less my soul. I've been Somebody without someone is no one at all. And baby, all these nights I've struggled and fought my pride, scared that someone your type couldn't see past my flaws. Get my feet right next to you. Ooh.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3년 7월 6일 오늘. 소설 여자의 일생, 목걸이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사실주의 소설가 기 드 모파상이 사망했습니다. 1850년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서 태어난 모파상은 20대 초반 문학의 뜻을 품고 파리로 갑니다. 모파상은 파리에서 당대 최고의 작가 플로베르로부터 문학 수업을 받게 됩니다. 30살 즈음의 모파상은 단편 소설 비계 덩어리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파상은 뒤이어 소설 여자의 일생을 발표해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소설 여자의 일생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마저 배신당하는 한 여인의 굴곡 많은 인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이래 최고의 명작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설 베라미와 목걸이, 피에르와 장 등 수많은 소설을 발표한 기 드 모파상. 그는 1893년 오늘 43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1964년 7월 6일 오늘.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 말라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말라위 최대 도시인 블렌타이어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축하 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말라위는 73년 전인 1891년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이후 니아살랜드로 불려집니다. 이때부터 말라위 국민들은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후 1953년 로디지아 니아살랜드 연방을 결성해 남북 로디지아와 니아살랜드를 통합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말라위 국민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고 1958년 독립운동가 해스팅스 반달을 중심으로 말라위의 독립운동은 더욱 거셌습니다. 결국 1963년 말라위는 로디지아 니아살랜드 연방에서 탈퇴하고 연방은 해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4년 오늘 말라위는 73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어 말라위 독립을 이끈 해스팅스 반다가 말라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